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시작과 끝은 같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소리가 있다면은 소리가 있다면은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제가 새벽에 질문을 많이 하죠. 저 같으면은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소리가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찾느라고 성경을 넘길 때마다 나는 소리인 팔라닥거리는 소리가 아닐까 합니다. 그것도 새벽 기도회 때 말이죠. 이제 우리가 욥기가 끝나고 오늘부터 빌립보서를 묵상을 하게 됩니다. 먼저 빌립보서를 읽을 때 다음과 같은 사실을 여러분께서 염두에 두시고 빌립보서를 읽고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빌립보서는 편지입니다. 현실을 살아가는 구체적인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할 말이 있어서 쓴 편지입니다. 바울이 붓을 들었을 때에 편지를 받을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을 것이고 그들과 함께했던 시간들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나 궁금했을 것이고 그들이 이 편지를 받아들고 어떠한 표정을 지을까 상상하며 아마 이 빌립보서를 썼을 것입니다. 고대인들은 글을 읽을 때에 늘 소리를 내서 읽었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읽는다라는 말은 전부 낭독한다라는 말입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빌립보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이 편지를 누군가 앞에서 낭독하고 또한 성도들이 함께 듣는 상황을 연상하면서 이 편지를 썼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편지는 문서를 통한 의사소통과 또 말로 낭독하는 의사소통의 성격을 동시에 갖는 편지가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TV에서 사극을 보면은 임금이 보낸 편지를 어떤 하급 관리가 낭독을 하는데 그 앞에서 고위 관리가 무릎을 꿇고 경청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바울은 현재 이곳에 없지만은 마치 바울이 있는 것처럼 빌립보 성도들은 이 편지를 누군가 낭독할 때에 경청했다는 말입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에 빌립보 성도들이 보낸 재정적인 후원을 받고 감사의 편지를 썼다는 것이 보통 전통적인 견해입니다. 재정적인 후원에 대한 감사가 붓을 든 계기가 될 수 있겠지만 이렇게 긴 편지를 쓴 이유는 훨씬 더 복잡합니다.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서 재판을 기다리는 자신의 상황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때문에 환난을 당하는 빌립보 성도들의 상황도 그렇습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이 빌립보서를 우리는 묵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라고 말합니다. 4장밖에 안 되는 짧은 성경이지만 기쁨이나 기뻐하라는 말이 16번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기뻐하라는 이 명령처럼 단순하면서 또 어려운 것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주일에 교회 오십시오, 헌금하십시오, 봉사하세요 라는 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기뻐하라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기쁘지 않은데 어떻게 기뻐합니까? 슬픈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이 기뻐하라는 명령은 쉽게 순종할 수 있는 명령이 아닌 것입니다. 바울이 얘기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옥중에 갇힌 자신이 곧 사형당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고백한 기쁨, 환난 가운데 있는 빌립보 성도들이 가능하다고 생각한 그 기쁨의 배경이 무엇인지 우리는 빌립보서를 묵상을 하면서 살펴보게 될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를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은 생애의 마지막을 보내는 사람의 내면의 마음을 또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편지는 친애하고 사랑하며 끔찍이 그리워하던 공동체를 향한 쓴 글입니다. 바울이 많은 교회를 개척했고 많은 편지를 썼지만 그 중에 가장 애착을 보인 편지는 데살로니가 전서와 빌립보서 두 개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편지에서 언급한 여러분이 나의 면류관이라고 했던 교회는 두 군데밖에 없었는데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와 빌립보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이 맨 처음에 쓴 편지이고 빌립보서는 맨 마지막에 죽음이 임박해서 쓴 편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랑하는 공동체를 향해 처음으로 붓을 들어서 연모의 정을 가득 담아 쓴 풋풋한 새내기 사역자의 설레는 마음을 담아서 쓴 편지라면은 빌립보서에는 생애의 마지막 순간에 순교의 사명과 빌립보 성도들을 만나고 싶어하는 늙은 사역자의 마지막 진액을 담아서 쏟아서 쓴 편지가 빌립보서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교회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이 편지에 담긴 영적인 교제와 위로와 기쁨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평안을 주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혀 평생을 달려온 사람이 결승점을 눈앞에 두고 마지막 숨을 고르면서 쏟아낸 고백이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 빌립보서를 묵상하시면서 바울의 숨결을 느끼셔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는 독일의 서지훈 공수정 선교사의 아들이자 저의 손자인 이안이가 유치원에 갔다가 집에 돌아올 때면은 집 앞에 있는 우편함을 꼭 열어보자고 아빠한테 졸른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편지가 왔나 해서 말입니다. 몇 번 우리 손자가 손으로 쓴 편지를, 엽서를 저희가 받았어요. 자기가 편지를 쓰니까 혹시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고모한테 편지가 오지 않았나 기대를 갖고 우편함을 꼭 열어달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저와 저희 아내는 다음부터는 꼭 손편지를 써서 우리가 독일로 보내자 이렇게 결심했습니다. 여러분, 편지를 쓰고 편지를 기다리는 손자의 마음을 보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우리는 빌립보서를 묵상하면서 아마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1절과 2절입니다. 1절과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바울 당시 편지의 서두는 발신자, 수신자, 그리고 인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발신자가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죠. 수신자가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빌립보의 모든 성도들과 그 지도자들과 사역자들입니다. 인사가 2절이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인사죠. 여러분, 빌립보서 첫째 단락인 1절 1장 3절은 내가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은 감사하는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먼저 빌립보에서 가장 먼저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처해 있던 형편을 생각할 때에 처음부터 감사의 말을 꺼낸다는 것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왜입니까? 여러분,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에 바울의 몸은 자유로운 몸이 아니었어요. 그의 몸은 매여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는 네 차례나 연거푸 자신이 감옥에 갇혀있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더욱더 바울을 힘들게 한 것은 그를 오해하거나 심지어 대적하는 사람들이 그의 주변에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전도를 시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신앙을 무시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복음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혹독한 고통을 받고 있는 동안에도 첫 마디에 나는 감사하노라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해줍니까? 성도의 진정한 모습과 삶의 진정한 능력은 감사함으로 표현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 감사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누구를 상대로 하면서 살고 있는지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들로부터 당하는 고난과 고통의 상황 속에서도 첫말부터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상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으면 모든 것이 다 허사가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관계하면 모든 것이 다 새로운 것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시편 기자가 시편 18편 2절의 2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불렀던 그 심정으로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상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렀던 그 심정으로 바울은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하나님이라고 확신 있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확하게 확인합니다.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소유하며 하나님은 철저하게 바울을 소유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바울은 절대적으로 서로 다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를 시작하면서 1장 3절에서 나의 하나님에 대한 의식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빌립보서가 끝나는 4장 19절에서 나의 하나님에 대한 의식으로 편지에 막을 내립니다. 여러분, 성도는 시작과 끝이 같은 사람을 말합니다. 성도는 화장실 갔다가 와서 변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감사하는 동기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3절입니다. 3절. 거기 보면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의 모든 기억 때문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편지를 쓰려고 붓을 들었을 때에 그의 머릿속에는 온통 빌립보 성도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의 존재의 가치는 전주 제자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의 존재의 가치와 병행하는 것입니다. 저는 병행하지 않아요. 전주 제자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의 세계에 사시는 분을 우리는 담임 목사님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비록 여러분들이 계시는 공간이 다르고 속해 있는 시간이 다르지만은 담임 목사님의 영혼을 붙잡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세계이고 전주 제자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앞에서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빌립보 성도들과의 관계를 위해서는 뒤에서는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라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사도는 하나님과의 성도의 관계에서 두 세계에 속한 중간자임을 표명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4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네, 여러분 바울의 감사에는 아주 특별한 점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감사에는 간구가 동반된다는 사실입니다. 3절에 언급된 감사의 표현과 4절에 언급된 기도의 표현은 두 개의 상황을 나누어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한 개의 같은 상황을 합해서 설명하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감사와 기도는 동반되는 것이지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감사 없는 기도는 열매 없는 나무와 같다는 말입니다. 기도 없는 감사는 뿌리 없는 나무인 것입니다. 감사와 기도는 분리할 수 없는 한 몸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성도라는 말은 감사하는 사람이며 기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감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5절과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또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놓고 감사하는 이유는 빌립보 교회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위한 일은 복음 자체이기도 하지만은 무엇보다 복음 전파를 위한 빌립보 교회의 수고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에 적극적으로 협력했습니다. 한마디로 빌립보 교회의 존재 이유는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그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존재가 완전히 달라졌고 그리스도인의 생각과 삶에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복음은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사람을 바꾸어 놓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성도라고 하는 것은, 성도라는 것은 복음 때문에 세상을 부정하고 복음을 위하여 세상을 긍정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왜입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세상과의 옛날 관계를 정리하고 동시에 세상과의 새 관계를 만들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은 잠깐 반짝이는 믿음이 아니에요. 냄비 근성의 믿음이 아니란 말입니다. 첫날부터 지금까지의 믿음인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도 변함이 없는 믿음 말입니다. 여러분, 성도인 여러분들의 위대함은 변함이 없는 신앙과 삶인 것입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춥거나 덥거나 피곤하거나 피곤하지 않거나 변함없이 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계시는 여러분들이야말로 빌립보 성도들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알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를 놓고 감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시야가 갑자기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일을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빌립보 성도들을 넘어서 그들 뒤에 계시는 하나님께로 땅을 넘어서 하늘로 빌립보 성도들에게 변함이 없는 위대한 신앙을 시작하신 하나님께 바울의 시선이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위대함을 넘어서 하나님의 위대함으로 그의 시각이 전환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성도들에게서 눈을 돌려서 성도들의 원인 되시며 성도들의 구원을 시작하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6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시작과 끝을 분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시작하시는 분이시지만 또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도중에 포기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포기란 단어가 없어요. 하나님의 시작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성도라는 것은 비록 현재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그리스도 예수의 날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의 구원은 완성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지친 삶과 추운 겨울 같은 삶에 찾아오셔서 위로하시는 따뜻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